해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3일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기뻐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일부,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는 CD 배치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시에 위치한 H마트에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현재까지 신실하게 동역해 주신 봉사자께서 1시간이 넘는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봉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 봉사자님께서 1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새로운 봉사자께서 나타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시 H마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가 계시면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수고해 주신 봉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찬양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주의에 빠져서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오늘 여러분께 드릴 두 번째 소식은 지난 3월 9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건물 루핑 공사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벌써 이 건물에 들어와 사역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리조나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 지붕 코팅이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서 여기저기 물이 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는 부분을 고치고 새로 코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서둘러 후원금을 보내주셔서요. 이제 그 비용이 거의 다 모아졌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가는 4월 13일까지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보수 공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공사가 끝난 3월 20일 이후로도 비가 귀한 이 아리조나에 비가 여러 번 오는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또 다행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늘 발벗고 나서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CD 배치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에도 매사추세츠주의 CD 배치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CD 플레이어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방송을 운전하시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차를 구입한 후에는 CD 플레이어가 차에 없어서 CD를 취소하는 분들이 일주일에도 몇 분씩 계십니다. 사실 저부터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새로 차를 사니까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처음에는 참 많이 불편하더군요. 전화기를 연결해서 방송 앱을 통해 방송을 듣는 과정이 처음에는 금방 적응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또 자연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CD를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댁에서 CD 플레이어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한인업소에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던 봉사자들께서 요즘 CD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CD가 이렇게 안 나가고 그대로 남아있으니 CD가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켓에 가보았을 때 옛날 CD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CD를 가져가지 않는구나 하며 이제 그만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선교의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사실 선교란 너무 막막하게만 느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 하는 간증들도 없지는 않지만 반대로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열매는커녕 싹조차 자라지 않는 일들도 많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꼭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예. 모든 영광 얻으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의 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주의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씀 못지않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할 거면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그만 기도해라 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또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례 중에 손을 씻는 율법이 있는데 이들은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을 씻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속죄일에 하루 금식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1년에 100일 정도를 금식하는 엄격한 종교인입니다. 반면에 세리도 등장합니다. 세리는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 유대인에게서 잔인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의 폭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증을 가진 강도, 매국노, 또 로마의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감사한 뒤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도 않고 간구함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칭송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는요 나라는 말이 다섯 번 등장합니다. 나는 토색도, 나는 불의도,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외마디 외침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성경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죄인들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게 우리 모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 듣기 좋은 기도 또 나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임직자들 또 목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이 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아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셀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두 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서울보건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할텐서울.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오해를 사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바울을 향한 구타가 중지되었는데요.
네.
그럼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자신도 원래는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증언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과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도행전 9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사도행전 22장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두 장면이 서로 반대로 기록된 것처럼 언뜻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군데는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시고 또 한 군데는 반대로 보기는 했지만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시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고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7절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죠.
네.
그런데 소리를 들은 것이지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2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할 때 듣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쿠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해하다, 듣고 순종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같은 말씀이군요.
그렇죠. 또한 빛을 보았어도 그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 외에는 누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려는 말은 자신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친히 그분을 경험하여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조금 더 볼까요? 1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주님을 빗속에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단은 다메섹에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셨다고 하죠.
네.
하지만 자신은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자들의 눈은 멀쩡했네요.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간 바울은 거기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네요.
네, 자 물론 바울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아나니아는 정말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새로 나타난 이단 종교가 아니라 또한 유대교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경건히 지키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들이 유대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나니아처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그런 흠없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경건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는 자신을 다시 보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며 사명을 전해 주었다고 하지요. 자,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네요.
네, 아나니아는 그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했다고 하죠.
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하고 부르라는 말일까요?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성경적 표현은요.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신이 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의미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이때 바울에게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지요.
왜 주저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바울이 주저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잠시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박해해왔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충분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보라, 계산해보라,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그래도 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따르라 라고 하시죠.
그 계산을 직접 한 후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백성이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그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어보는 사람들이 많죠.
예, 뭐 물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 잠시 짚고 넘어가지요. 누가복음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입니다. 14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네요.
예,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그 나머지 모두를 잃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또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포기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혹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권한대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급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다고 증언하죠.
아, 이 장면 기억납니다.
네.
지난번에 사도행전 18장 공부할 때에 고린도에서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는 두려워 말고 말씀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바울에게 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 22장도 함께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고집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셨죠.
예, 그랬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잘 알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에 그들과 친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급히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위험했군요. 일단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말을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또 친근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급히 떠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바울은요. 마치 아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이 사람들 잘 압니다. 그들이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찬성한 사람이고 한 것을 다 아는데요. 뭐 그들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그냥 자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죠.
네, 그렇네요. 바울과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그러면서 자라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은 그때 바울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 급히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실 것 같아서 바울을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네. 막아주지 못하셔서 보내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지 못하셔서 바울을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것이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때의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을 자들을 붙들고 믿게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바울의 일이 헛수고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전해라 라고 하신다면 또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할 일이고요.
언제나처럼 가고 서고 전하고 전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지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두 절만 더 읽고 오늘 시간 마치죠.
네,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는 잘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인가요?
예,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죠. 자,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낸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신 그 표현을 듣고는 유대인 무리가 듣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들은 이방인을 싫어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도록 가르친다고 알고 모였죠. 네.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잘 듣고 있었죠.
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율법을 잘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성읍에 모인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전하지 말고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며 죽이고자 하는 것이군요.
예,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독받으시면 하는 행동인 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순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하
말씀드린 대로 CD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누가 CD를 듣겠어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CD를 보내달라는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우연한 기회에 마켓에 들렸다가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의 CD가 눈에 띄어 그것을 집어들게 되었고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별히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는 봉사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CD를 전달하는 것은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 되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목적이지요. 세상에서는 투자한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다면 당장에 그것을 그만둡니다. 미래에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면 그만두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온 집안을 헤매며 찾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근처에 한인업소나 마켓이 있다면 단 한 장의 CD라도 또 매주가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가져다 두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갈급한 영혼이 구원을 찾아 헤매는 영혼이 언제 그 자리로 인도함 받아 여러분이 두고 가신 그 CD를 집어들어 구원에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고백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CD를 전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필요한 분들께 앱을 소개하시거나 방송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자주 접속하시고 자주 들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이 방송이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과정은 꼭 그리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환영을 받을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거부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도 듣지 않을 때까지 그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회도 그리고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의 땅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낙심할 일,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내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날.